오늘 본문이 좀 길죠? 오늘 주제는 2절을 잠깐 보실까요?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영접하라는 말은 일반적인 환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갈 공간을 좀 만들라. 마음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공간을 좀 만들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몇 가지 있었죠. 뭐 성교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도권에 관한 문제, 또 인간적인 어떤 매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폄하당하고 많은 그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여러분, 위로라는 이제 단어가 오늘 참그 시대 속에 절실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위로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로란 뭘까요? 어떤 걸 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위로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또는 같이 함께 있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죠. 이걸 좀 종합해 보면 그 공감을 얻는 것을 이제 위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요즘은 그 공감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그 많이 회자됩니다. 근데 어떻게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은 점점 높아지고 분리되고 차등화시키고 세상 구조는 더 편가르기를 하고 소통을 끊는 그런 구조로 자꾸 사막화 되어 가고 있어요. 지난주 그 뱀과 여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죄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다. 그 관역의 정중앙은 물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꽂혀야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빗나가는 게 뭐냐면 떨어지는 게 죄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여기에서 모든 이 땅의 소외와 분쟁과 분리와 차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근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하와에게 무엇이 들어왔죠? 다른 관점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죠.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망가진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소통의 기술이 발달됐다고 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어느 그 작가의 정의처럼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이다. 가끔 음악 프로를 보면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 출연을 하고 일반인들이 함께 출연을 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그 일반인들이 그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그 가수 앞에서 이제 열창을 합니다. 아주 잘들 하죠. 그 대한민국 절반이 가수인 것 같아요. 요즘은. 왜 이렇게 노래들을 잘하는지. 참 잘해요. 그런데 카메라가 그 원 가수의 눈가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뜨끈해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기가 평생을 담아 주제어처럼 부르던 그 유명한 곡을 온 힘을 다해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는 말은 사실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삶을 살아냈듯이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속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가수가 자기 노래를 그렇게 누군가가 부르면 감동과 감격을 하듯이 바울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붙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공감된 삶의 경향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목회자로서 그거보다 낙이 있겠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요즘은 이런 그 참 담백하고 우직한 표현들이 그리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이제 가족 간에도 이제 안 그래요. 그렇죠? 굉장히 계산적이 되고 가능하면 분리해내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자, 여러분 그 너희를 위하여 담대하다는 말은 엄하게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엄하게 다스렸다. 디도편에 이 편지를 들려보낼 때는 고린도 전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매우 불편한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디도를 불러 편지를 들려보낼 때 그 첫 편지 고린도 전서에다 쭉 담아낸 내용이 뭐냐면 하나하나 자기의 가르침과 다르게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매섭게 쏟아붓는 내용이었어요. 아볼로는 뭐고 개발은 뭐냐? 웬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와 있느냐?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이렇게 고쳐라. 거의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걸 여기서는 담대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랬는데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자, 여기서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디도가 한참 있다가 시간이 걸려왔어요. 굉장히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걱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소식이 없을까? 그러니까 요 어간에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집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12시간 넘고 1시간 넘어도 돌아오지 않을 때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불길한 생각을 많이 할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훨씬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불길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에이 어디서 뭐 놀다 오겠지 뭐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고가 났나? 뺑소니 당했나? 무슨 일이지?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소식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디도가 한참 있다가 왔어요. 근데 얼굴이 밝아요. 아, 일이 잘 됐구나. 들어보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설립자 격인 스승 사도 바울이 전해준 서신을 읽고 전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고쳤다는 보고를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죠. 가장 현실적인 우겨쌈은 다른 게 아니고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 겪었던 가슴앓이에요. 아예 너무 심하게 내가 글을 썼구나. 좀 부드럽게 얘기할 걸. 별별 생각을 부정적으로 다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혹시 더 시험에 든 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이 위로의 정의에 대해서 방향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 5절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진짜 위로가 되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위로는 디도가 돌아온 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위로는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또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음에 풍성한 기쁨을 얻습니다. 자, 이것을 왜 얘기할까요? 물론 누룩처럼 나쁜 것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질 나 있는 사람 건드리면 그 신경질이 배가 돼서 불똥이 주변으로 더 튀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위로도 전염이 됩니다. 이게 생명이 되어서 나뉘어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받은 위로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느 작가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상처를 저주를 뒤집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가 되죠. 자, 위로라는 것은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양식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양식은 정의가 뭡니까? 먹어서 힘이 되는 게 양식 아니에요. 그 위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해서 하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용으로 끝이 나요. 근데 카이즘법으로 대구법으로 주기도문을 정확히 보면 항상 카이즘법은 그 센터에 나오는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어가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카이즘법에 의해서 그 센터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위에서 거꾸로 올라가도 그렇고 첫 문장에서 거꾸로 내려와도 그렇고 정확하게 센터에 등장하는 단어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주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이 어디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양식이 내려요. 만나죠?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형이었던 것을 해석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위로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고 양식이에요. 근데 그 양식이 어떤 패턴으로 내리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패턴으로 내립니까? 막 쌓아놓고 모아두도록 그냥 그렇게 왕창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하루 분량만 내립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루 분량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분량은 모자라는 분량이 아니라 충분한 분량입니다. 왜 그렇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교회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 지금 바울이 겪고 경험했던 패턴과 일치합니다. 바울은 이 이후에도 하반절 16절까지를 보면 자기가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도권을 의심받는 것도 좋은데 그는 육신에 질병이 있었죠. 또 복음 전하면서 항상 얻어먹고 다니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걸 이제 네 글자로 딱 정의를 하면 그의 일생은 복음 전도자로 보람과 기쁨과 희열과 아니요 매일이 전전긍긍이었어요. 매일이. 어쩌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견디며라는 단어입니다. 견디며. 신앙은 밝은 면도 있어요. 근데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면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밝은 면만 강조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가 이렇게 뼛속 깊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헌신의 한 형태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정말 또 다른 면으로 신앙은 주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바울은 오히려 그 복음의 밝은 면보다는 자기 개인적 경험 차원에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단한 순례길의 경험을 오늘 7장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전도자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맨날 나에게 이러시깁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주제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 어느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그래요. 열심을 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그 열심이라는 것은 어떤 물량적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많은 양의 어떤 헌신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밀착된 열렬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걸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열심. 그 열심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분만이 위로가 된다는 흔쾌한 고백입니다. 그분만이 위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바람잘날 없게 만들고 전전긍긍하게 만들어요. 아유 한 곱이 넘었나 싶으면 또 와요. 또 새로운 파도가 와요. 한 번도 갖지 않은 파도가 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십자가의 은혜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야 겨우 인간은 정신을 가다듬고 살게 돼 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근심 속에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실은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결케 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뭘 나타냈다고 되어 있죠? 깨끗함. 깨끗함을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깨끗함이 뭐예요? 깨끗함의 정의가 바로 주님만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만 내 양식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님만 양식 삼는, 주님만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소중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두 번째는 오늘 금요 영성 집회가 있죠. 금요 영성 집회를 위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크고 작게 감당해야 될 어떤 삶의 과제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을 내가 무엇을 감당할지 알 수 없으나 오늘도 여기 주님의 선한 뜻 앞에 올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